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주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나는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최근 한국 사회를 살펴보게 될 때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욕감과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 그리고 여론의 문맥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SNS의 발달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은 정말 정의롭고 깨끗한 것처럼 남들에 대해서 익명이라는 방패막이를 두고 너무나도 거침없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단죄합니다. 죄에 대한 판결에 대한 어떤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섣부른 판단과 매도가 억울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판단의 돌을 던지기보다는 용서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단죄가 아니라 너그러운 사회적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즉 죄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지만 예수님 앞에 많은 죄인들이 오늘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죄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망간 남자입니다. 가늠 현장에서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늠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정말 사랑했다면 같이 와줬어야 되죠. 남자는 빽이 있었던지 도망칠 힘이 있었던지 이 불쌍한 여인은 홀로 남겨두고 자신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다.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사랑하는 육적인 간음, 그리고 이 여인을 버렸던 영적인 간음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지요. 살아온 환경이 불우했든 아니면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공허했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호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내어서 비교적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들킨 죄인이 들킨 죄인을 엄청난 비난으로 단죄하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남자는 끌고 오지 못하고 이 여인만 끌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정말 자신은 깨끗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의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단죄하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모순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살려주라고 한다면 법을 어긴 자로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로서 대답하시는가? 자, 오늘 복음 말씀 곰곰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이 뭡니까? 예, 몸을 굽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자기는 당당한 것처럼 지금 서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몸을 굽힌 여인은 단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겪어보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냐면 친교실에 다른 사람들끼리는 다 친해서 뭔가 이야기를 탁 나누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만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얼마나 이 자리가 서먹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자리에 와 있다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음이 포근할 겁니다.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보다 더 꼿꼿이 서 계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 몸을 굽히고 죄인처럼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태도가 되어주시는 것. 함께 해주시려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과 같이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은 네 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행여라도 잘못 판단해서 돌이라도 던지면 언제든지 옆에서 막아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셨던 행동은 뭡니까? 몸을 굽히시어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땅바닥에 쓰셨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모든 시선이 다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이미 판단하고 그쪽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자꾸 쌓여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합니다. 옳은 판단을, 옳은 시선을 볼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서 잠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바닥을 집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침묵입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엎드리셨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 있으면 잘못된 판단, 악의 소리를 더 외쳐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흥분 상태로 목소리를 쏟아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것도 머리에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온전히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15초의 마력이라고 그럽니다. 15초 동안만이라 부부싸움도 막 온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15초 동안 잠시만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 흥분이 가라앉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와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두엽의 올바른 판단이 이제 내간에 피가 쏠렸던 것들이 올라가서 올바른 판단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큰 소리보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로 외쳐대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신의 어떤 삶들을 되돌아보고 그래 나도 부족한 것이 있었네 이 한마디가 승리를 이끄는 겁니다. 부부싸움의 비법이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외치기 좋아하고 큰 소리 내므로써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보다 더 가볍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큰 소리로 외치어 될 줄만 아는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과 손해되는 일만 저지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7절,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재촉하는 것이죠. 줄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그침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날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나름대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그거를 쓰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일 먼저 주동적인 사람들 몇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적었을 수도 있고 그 여인 집에 다녀간 사람 명단을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이 바리사이파의 질문들이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는 이 질문을 받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으면서 거짓말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들통이 나겠죠. 그리고 자기가 돌을 던지게 되면 거짓말을 하면서 돌을 던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고 했던 그 잘못된 목적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나 둘씩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하던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입 한마디 뻥끗대다가는 돌맞을 이 여인이 입도 못 열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겁니다. 이분께는 내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도 나를 죽이시지는 않겠지. 아니, 나를 살려주시겠지.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할 자격이 없으면서 남에게 돌을 드는 것을 우리는 월권행위 아니면 폭력이라고 합니다. 반면 자격이 있으면서도 돌을 내려놓는 것, 아니 아예 돌을 들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제 죄인의 심판자리에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었던 예수님과 죄인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너는 나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의 죄는 새롭다. 아고스티노 성인 말씀처럼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이제 맡겨두고 현재 네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너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고 너의 미래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라라는 이 선언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날 두려움에만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이고 선물입니다. 이 사순식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너는 이미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용서받기는 쉬우나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리사이파와 많은 군중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과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왔습니다. 회개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홀로 남아 주님의 용서의 선언과 선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사순 시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